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단하거나 좀 평가를 할때 말이죠. 약간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한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한 결과를 원하니까요.
맞아요. 다리가 막 아파서 찍어보면 뼈에 하얗게 금이 간 선명한 사진이 딱 나오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데이터나 통계도 우리한테 그런 아주 깔끔한 진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 구석이 있죠.
그렇죠. 숫자가 주는 그 묘한 안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아래로 가고 있는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아주 깔끔하게 범주화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지표의 세계는요, 그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은 약간 그런 아주 기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엑스레이가 고장났다는 비유가 참딱 맞네요.
네, 이게 뼈가 부러진 건지 아니면 뭐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건지 도무지 알수 없는 아주 탁한 사진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그 통계적 진단의 진흙탕을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진흙탕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0년 7월 13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발표된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공동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일본 학술 수준 종합 분석 2026이고요.
네,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함의를 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좀 혼란스럽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막 그러잖아요. 일본 IT나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일본 학계도 이제 침체기다.
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고서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제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 자연과학 논문을 쏟아내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과학기술 학술 정책 연구소 니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나온 2025년 지표를 보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감이 나실 겁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일본이 쏟아낸 연평균 자연과학 논문 수가 무려 7만 편이 넘습니다.
7만 편이요?
네, 순수하게 그 양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5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세계 5위요? 아니,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 침체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일본 학계가 아직도 글로벌 트렌드를 짝짝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 바로 거기서부터 통계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역설이요?
네, 양은 5위인데 그 논문들이 실제로 학계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즉 질적인 측면을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학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상위 10% 고인용 논문 순위를 보면요. 여기서 일본이 13위로 뚝 밀려납니다.
5위에서 13위로요?
네. 그리고 최상위권인 상위 1% 최고인용 논문으로 가면 12위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만 엄청나게 많고 질적으로는 학계에서 별볼일 없는 논문들을 그냥 공장처럼 막 찍어내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참 편하겠지만요. 이 엑스레이 사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발표하는 네이처 인덱스 5016이라는 지표를 보면 상황이 또한번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 세계 최상의 기초과학 성과만 진짜 핀셋으로 딱 집어내서 평가하는 지표인데 여기서는 일본이 다시 세계 5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심지어 점유율은 작년 대비 9%나 상승했어요.
와, 진짜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식당으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메뉴판의 요리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동네 단골 손님들도 바글바글한 그런 식당인데.
네, 그게 세계 5위라는 양적 지표죠.
그렇죠. 근데 정작 좀 대중적인 맛집 평가에서는 별점을 되게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13위로. 근데 또 아주 깐깐한 그 극소수의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네이처 인덱스는 이집 진짜 엄청난 미식 맛집이다 라면서 막 극찬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니, 대체 왜한 국가의 학문 수준을 두도 이렇게 지표마다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지표들이 서로 이렇게 쾅쾅 충돌하는 이유는요. 일본의 연구 수준 자체가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가 아닙니다. 일본 학계가 가진 아주 극단적인 그 국내 지향적인 성격 때문이죠.
국내 지향적이요? 아니, 기초과학이나 학문이라는 건 원래 전 세계 학자들하고 막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뭐 언어 장벽 때문입니까? 일본어라는?
언어 문제도 분명히 일부 작용을 하죠. 하지만 그보다는 연구가 굴러가는 구조적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학계 트렌드를 보면요. 거대한 다국적 네트워크가 대세거든요.
다국적 네트워크라면 막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그런 거요?
네. 미국이나 유럽, 중국 학자들이 연합해서 논문 하나에 저자만 수백 명이 달리는 그런 초대형 국제 공동 연구를 막 진행합니다. 이런 논문들은 여러 국가에서 서로서로 인용을 쫙 해주니까 평균 인용 횟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아, 품앗이처럼 서로 인용해주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철저하게 자국 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지역 병원의 임상 데이터라던가 자국 산업 현장의 공학 연구, 그리고 일본 국내 학회 중심의 발제문들,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글로벌 영어권 네트워크에 굳이 안 올라타니까 그 논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서구권 학자들이 그걸 보고 인용할 기회 자체가 아예 적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위 10% 같은 그런 평균적인 인용도 지표에서는 순위가 13위로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네이처 인덱스처럼 인용 횟수가 아니다. 절대적인 연구의 질 그 자체를 딱 평가하는 지표로 넘어가면요.
거기선 또 5위잖아요.
그렇죠. 도쿄대나 교토대 같은 최상위 연구 집단이 막 수십 년간 묵묵히 파고든 그 묵직한 기초과학의 진짜 실력이 딱 드러나면서 순위라 다시 치솟는 거죠.
야,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왜 일본 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그 다국적 협력을 놔두고 이렇게 좀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들만의 그 닫힌 국내 지향적인 연구를 고수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일본 대학들의 뼈대가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DNA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한 명의 정교수가 막강한 권한을 딱 쥐고 자신의 그 학문적 계보를 잇는 제자들을 도제식으로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죠.
아,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막 초밥집 가업을 물려받는 그런 장인 정신이 대학 연구실 안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에 그 미군 점령기 동안 엄청난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이 엘리트 중심의 독일식 모델 위에다가 미국식의 대중적 고등교육 시스템을 강제로 덮어씌운 거예요. 흔히 아는 6.33 학제랑 거대한 종합대학 체제가 이식된 거죠.
잠깐만요. 그거 약간 이론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 아닌가요?
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미국식 대중종합대학의 그 열린 개방성이랑 풍부한 인적 자원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독일식 연구실에 깊이 있는 장인 정신이 딱 결합된 거잖아요. 이거 마치 어벤져스처럼 양쪽의 장점만 쏙쏙 뽑아먹을 수 있는 완벽한 구조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정말 그럴싸하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왜죠?
보고서는 이 구조를 두고 두 시스템이 아주 기형적으로 얽힌 혼합형체계라고 부르거든요. 겉모습은 미국의 그 개방형 종합대학을 흉내내고 있는데 정작 그 내부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랑 위계질서는 여전히 그 19세기에 닫힌 독일식 강저지였던 겁니다. 아주 숨막히는 구조가 탄생을 해버린 거죠.
숨이 막힌다고요? 어떻게 숨이 막힌다는 건가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제 막 30대 초반이든 아주 천재적인 일본인 젊은 연구자가 있다고 쳐보죠.
네, 천재 연구자.
이 사람이 기존 학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뭐 AI랑 생물학을 융합하는 아주 고위험 고수익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떠올렸어요. 만약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독립적인 자기 랩을 꾸리고 벤처 자금을 막 끌어와서 연구를 시작했겠죠?
그쵸. 펀딩 받아서 당장 창업하거나 랩을 만들겠죠.
네, 근데 일본의 이 혼합형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가 속한 연구실의 모든 권한, 뭐 예산, 연구 방향 같은 것들을 전부 60대 정교수가 꽉 쥐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윗선에서 야,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이 물질 하나만 계속 파고 있는데 네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AI를 한다고 나서냐? 이렇게 억누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강한 학파랑 그 끈끈한 사제지간이 수십 년 동안 특정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데는 세계 최고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외국인 혹은 완전히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려는 젊은 연구자들한테는 이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고 답답한 거죠. 독립적인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그 수직적인 문화가 혁신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젊은 연구자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이 경직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려면 결국 누군가는 막대한 비용을 계속 대주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이걸 보면 이 기형적인 구조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요, 일본의 총 연구개발, 즉 R&D 지출액이 무려 20.4조 엔입니다.
20조 엔이요?
네, GDP 대비 3.44%로 전 세계 3위 규모의 엄청난 자금력이죠.
아니, 전 세계 3위요. 1년에 거의 200조 원 가까운 돈을 연구에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 그럼 아까 그 30대 젊은 연구자가 돈이 없어서 독립을 못한다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나라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대학 연구실은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4조 엔 중에서 대학으로 흘러가는 돈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무려 16.1조 엔이 기업들의 R&D에 딱 몰려 있습니다.
아, 대학이 아니라 기업에요?
네. 도요타나 소니 같은 거대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기초과학에선 실어야 할 대학의 연구개발비는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냥 장기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20년 넘게 성장을 멈춘 거예요.
야, 비유하자면 기업 R&D라는 거대한 공장 단지는 엄청 화려하고 막 최신식으로 번쩍번쩍하게 지어놨는데 정작 그 공장에 새로운 기초 재료를 공급해줘야 할 옆 동네 대학 연구센터는 건물이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뼈대에 골다공증이 걸린 거죠. 물론 일본 정부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004년에 국립대학들을 법인화하면서 이제 니네 스스로 돈도 벌고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해봐라 하고 풀어줬거든요.
자율성을 줬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던 기본 운영비 교부금은 계속 깎이고요. 교수들은 연구할 시간에 외부 자금을 따오려고 온갖 평가 서류 쓰고 영수증 처리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게 된 거죠.
아, 랩을 돌려야 되니까 돈 구하러 다니느라 정작 연구를 못하는군요. 근데 저 최근에 일본 학계 관련해서 되게 희망적인 뉴스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일본 정부가 무려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가동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최근에 그 도호쿠 대학이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니, 10조 엔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영양제를 팍 투여해주면 무너져가던 대학 기초 체력도 다시 튼튼하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조 엔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 펀드의 이면에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아주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어요.
리스크요? 돈을 주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죠?
이 10조 엔이라는 원금의 약 90%가요, 정부의 재정융자, 즉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차입금이요? 그게 순수하게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는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빚으로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막중한 압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와, 대학이 무슨 수로 그 빚을 갚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30대 연구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대학이 당장 정부의 빚을 갚고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젊은 학자의 그 고위험 기초연구에 수백억을 선뜻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무조건 기업에 바로 팔아먹을 수 있고 한 1년, 2년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익이 나오는 되게 안전한 상용화 연구에만 돈을 밀어주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연구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거죠. 게다가 이 펀드의 수익금은 도호쿠 대학처럼 이미 역량을 충분히 갖춘 극소수의 엘리트 상위권 대학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아갑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일반 지방대학들의 낡은 실험 장비나 부족한 기초 연구비를 채워주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죠.
아, 빈익빈 부익부네요.
네. 몇몇 거대한 섬들만 아주 화려하게 키워주고 나머지 전체 생태계는 그냥 말라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모순에 좀 부딪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딱 들어보면요. 일본 대학 구조는 낡았고 숨마치고 돈은 전부 기업에만 몰려 있고 그나마 대학 펀드는 빚더미라서 되게 보수적인 연구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 보고서에 나오는 일본의 진짜 아웃풋 지표들을 보면요.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그렇게 좀 모순적으로 보이셨나요?
아니, 202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개인 노벨상 수상자가 누적으로 31명입니다. 31명이요. 게다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다국적 출원 특허 패밀리 점유율을 보면요. 일본이 24.3%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특허 건수만 6만 5천 건이 넘습니다. 기초뼈대가 무너졌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과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아주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 지표들이 각각 측정하고 있는 기술의 질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만 풀리는 수수께끼거든요.
기술의 질감이 다르다고요?
네. 일본이 지금 전 세계 특허를 싹쓸이하고 있는 분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기계공학, 정밀로봇, 반도체 소재 및 장비, 화학 촉매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철저하게 안목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목지요? 그게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나 교과서, 글로 딱 전달할 수 없는 약간 사람의 손끝이나 오랜 현장 경험에 녹아있는 그런 노하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해하기 쉽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소프트웨어 코드는 아주 명시적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AI 알고리즘 코드를 짜서 인터넷 GitHub 같은 데 딱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개발자가 밤새 그걸 복사하고 수정해서 바로 다음 날 더 나은 버전을 짠 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속도와 개방성이 생명인 생태계죠.
그렇죠. IT는 속도전이죠.
반면에 하드웨어는 다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할 때 표면에 어느 정도의 아주 미세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특수합금을 구울 때 온도를 초단위로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이런 건 PDF 파일로 예쁘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찍 보낼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아, 그건 진짜로 그 공장이나 연구실에 직접 들어가서 이 60대 장인 밑에서 20년 동안 매일 깨지고 실패해봐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 고집스럽게 이어져 온 일본의 폐쇄적인 연구실 문화, 그리고 기업의 막대한 자금이 몰려있는 이 환경,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안목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인 겁니다. 그래서 특허 지표에서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1위를 달리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필요한 뭐 대규모 AI 모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한테 참담할 정도로 뒤처지고 열세를 보이는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자신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가 곧 시대의 변화를 막는 족쇄였던 거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31만 명의 노벨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거는 좀 아주 냉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노벨상은 현재 그 국가의 기초과학 수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을 비추는 아주 전형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요? 한참 뒤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네. 최근 1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쭉 추적해보면요. 그 위대한 발견들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대부분 일본 경제와 기초과학 투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사이입니다.
아, 30년 전이네요.
그렇죠.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노벨상 31명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아, 본학계가 지금 잘 나간다 이게 아니라 30년 전 일본의 연구 환경이 얼마나 훌륭했었는가를 증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기회가 막히고 대학의 기초 재정을 빚으로 막 돌려막는 지금의 이 경직된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2040년대, 2050년대에도 이런 노벨상 러시가 나올 수 있을까?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배들이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지금 되게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는 있는데 정작 새로운 묘목은 심지 못하고 비료도 안 주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일본 학계 전체에 들여온 이 거대한 정체 현상과 그 복잡한 얽히고 설킨 원인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본의 글로벌 학문적 지위는 구멍난 배처럼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그 10조 원 펀드가 소수의 엘리트 대학에게만 집중된다고 지적했었죠.
네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셨죠.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그 극소수의 선택받은 거점 대학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자원과 인재를 쫙쫙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빛나는 연구의 섬들을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대한 침체의 바다 위에 세계 최고의 섬들이 둥둥 떠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섬들이 있나요?
이 섬들은 각자의 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선 국가 종합연구의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도쿄대가 있고요. 또 자유로운 기초연구의 전통을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자 계보를 쭉 이어가는 교토대가 있습니다.
네, 도쿄 교토 유명하죠.
그리고 의생명과 면역학 분야에서는 오사카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까 펀드 1호로 선정된 도호쿠대는 재료공학이랑 반도체에 아주 특화된 지역 거점이고요. 나고야대 같은 경우는 도요타를 비롯한 그 일본 중부 제조업 벨트랑 아주 끈끈하게 결합해서 실물 경제의 딥테크 혁신을 이끌고 있죠.
각자 필살기가 명확하네요.
네. 게다가 2024년에는요. 기존의 도쿄공업대와 도쿄의과치과대가 완전히 합쳐져서 도쿄과학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공계랑 의치학을 통합해서 새로운 융합실험을 주도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죠.
아, 결국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중구조군요. 단순히 국가 전체의 평균 지표가 막 13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 최상위 섬들이 가진 진짜 세계 1위급 실력까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아침에 출근 중이시거나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중구조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쓸모가 뭘까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실전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읽을 때요. 단순히 아 일본은 AI랑 소프트웨어가 뒤처졌어 하면서 일본 전체를 기술의 변방으로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하곤 하거든요.
네, 요즘 그런 시각이 좀 많죠.
만약 여러분이 ChatGPT를 이을 최신 대규모 AI 플랫폼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분명히 일본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극좋은 정밀 부품이 필요하다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기술이나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면역 항암제의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속도전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20년짜리 암묵지가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결국 그 특정 연구의 섬들을 찾아가서 협력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화학, 면역학, 나노재료 같은 이런 딥테크 분야에서 일본의 그 특화된 연구 집단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협력 대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평균원의 함정에 속아서 이 숨겨진 보석들을 섣불리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연구에 이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보고서가 주는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와, 오늘 진짜 뭔가 엑스레이 기계를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 고쳐놓은 기분입니다. 양은 많으나 고인용은 낮다는 그 기묘한 통계적 역설은 단순히 학자들이 연구를 대충해서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폐쇄적이지만 깊이 있는 장인정신, 연구실 문화, 그리고 대학의 빈곤과 기업의 거대한 R&D 투자가 기형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낸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이중생태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숫자 표면만 핥고 지나갔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그 혼합형 시스템의 진짜 민낯이죠.
자, 오늘 이 진 킨층 탐구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속도전에 완전히 미쳐 있잖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막 쏟아지고 논문을 공장처럼 빠르게 찍어내야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초연결 글로벌 네트워킹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효율성, 빠른 속도만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시대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유행에 너무 둔감해버리고 진짜 답답할 정도로 꼭 막혀있는 저 일본의 고집스러운 닫힌 연구실 문화가요. 역설적으로 지금 이 가볍고 빠른 초연결 시대에 가장 먼저 휙 증발해버리기 쉬운 깊고 오래된 기초과학의 명맥을 지켜주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보루는 아닐까요?
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남들이 다 AI로 달려갈 때 수십 년간 묵묵히 하나의 물질, 하나의 현상만을 파고드는 그 고집스러운 장인정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의 속도로 휙휙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의 지식 축적을 지향해야 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단기적인 성과 지표나 숫자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지식의 심연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요.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아주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의 엑스레이 사진에 속지 않으시고 그 이면에 얽힌 핏줄과 근육을 들여다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줄 날카로운 통찰력과 흥미로운 출처들을 한가득 안고 저희는 새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